요즘 우리 사회는 이 성추행이나 그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에 몹시 단호합니다. 옛날 20, 30년 전에, 사실 그한 불과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비교해보면은 훨씬 더 엄중하게 죄를 묻고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남학생들은 그 치마 입은 여학생들한테 그 아이스 깨기 하면서 막 우리 딴에는 장난이라고 하고 막그 도망가고 놀리곤 했는데, 뭐 지금은 그 큰일 납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옛날에는 아저씨들도 자기 딴에는 그 별큰 생각 없이 여성들에게 이 짓궂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죠. 간혹 이런 일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 분위기 자체가 뭘이 극한 일로 법석을 떠냐며 오히려 여성을 문제 삼고 이 남성을 두둔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버릇 못 고치고 있는 그 남성들이 있다면 요즘은 진짜 딱그 콩밥 먹기 좋은 시절입니다. 이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증거 포착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 대중교통에서 이 이상한 변태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짓궂은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순간을 이 증거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온통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촬영이 가능하고 이 하늘 곳곳에 CCTV가 달려있는 시절에도 이 증거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영상이라든지 녹취, 아니면 이 남성의 정액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야 사실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대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런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데, 여성들은 특히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곤 하는데요, 오히려 이 적당히 나이가 있는 사회적으로 그긴 세대에 있는 여성들이 이런 사실을 더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좀 적당히 참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는 방향으로 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그 무고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물론 그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뭐 엉망진창인 곳은 아니에요. 이 멀쩡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라고 무고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사실 그 무고죄라는 것도요, 대개는 어느 정도 이 여지를 둔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물론 정말 그 황당한 일을 겪는 이들도 있죠. 저도 그 한국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그 여고생이 자기 그 임신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서 길에서 죽은 그 휴대폰 주인에게 이 주인을 갖다가 그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이 누명을 벗었지만 그 남성은 직업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긴 해도요, 이런 일 사실 정말 드물기 때문에 이슈가 되곤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될 겁니다. 반대로 단순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 사례가 무시당하는 일도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는 진술 분석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그 담당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진술을 분석해서 진실 여부와 증거 채택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임상 심리학이나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지 상태,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진술에 대한 판단을 혼자 내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 3인 합의제라고 해서 이 3명의 진술관이 최종 합의해야 그 진술 분석 결과가 최종 처분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물론 때때로 피해자들의 심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자기 진술에 자기의 상상이 더해진다거나 아니면 당시의 진짜 상황과 자기의 상상이 어느 정도 뒤섞여서 이 진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다 거짓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분석관들은 거기서 상상이나 과장을 이 걷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환히 드러나는 피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이 그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사실 그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사건을 다룰 때도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오래전에 그 술에 취한 사람하고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진술을 해야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이술 취한 사람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다고 그냥 내비두로 하셨지만 이 시비 거는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그 신고를 했습니다. 이 저하고 주치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 경찰 한 명이 그 뒷좌석에 가운데 앉고 함께 경찰차를 타고 이 관악 경찰서로 갔습니다. 거의 그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이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뭐 저의 잘못도 없지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계속 그 비슷한 질문들을 묻더라고요. 이 진술의 일관성을 보기 위함이죠. 이제 진술은 다 사실이 되고 이 술에 취해가지고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대의 진술, 그 애초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막 저를 죽이겠다고 막 안달하더니 나중에는 막 경찰을 죽이겠다고 막 안달하고 이 수갑을 채워놨더니 막 인권 탄압이라고 막 경찰한테 신고할 거래요. 여기가 경찰서인데 막 그래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을 막 이러더라. 아무튼 그 양반 덕분에 하룻밤을 거의 꼬박 새고요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그 경찰에서 이 처분 결과를 알려준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뭐 처벌되었다고 아주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몇번 똑같은 질문을 되물어도 그 대답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항상 그 말값이 물을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다툼이 나거나 학교에서 누가 도둑을 맞는 사건이 나거나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서 묻습니다. 사실상 그 일종의 그 취조인 셈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발견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찾아내기 위함이지요. 물론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요, 꼭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짓말이 그잘 훈련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그 거짓말을 더 일관성으로 그 있게 이 진술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뭐라고 부릅니까? 그 거짓말쟁이라고 그냥 안 하지요. 그 사기꾼이라 합니다, 그죠? 사기꾼. 그 사람들의 이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기꾼이다 이래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를 그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이 자기들이 믿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또는 진짜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이 교단법까지 무시해가면서 아들에게 큰 교회를 세습한다든가 이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금권 선거를 하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억만금을 준다고 하면은 믿음도 포기할 자들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억만금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이 그참 단순하지 않은 것이요. 늘 하나를 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사실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별것도 아닌 일에도 늘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투가 늘그 취조하는 말투이지요. 마치 이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하고 뭐 검사가 신문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다닙니다. 그 같은 말을 막몇 번씩 되묻고, 저도 사실 그 정도 그 인품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뭐 자기는 잘못 믿겠다는 듯이 몇 번을 물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실 자기 태도가 되게 일 잘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물었던 거몇 번씩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몇 번을 물어도 저는 제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대답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 몇번 물어도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요. 뭐 혹시 그런 태도가 일 잘하는 태도일 줄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는 형편없는 사람이지. 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은 좀 정확히 잘하고 다닐 줄은 모르나 사람 마음 다 잃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옳다고 믿는 방법 하나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고려해야 되고요. 감정도 고려해야 되고 옳고 그름도 물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판단이 잘안설 때에는 그냥 속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의도를 가지지 말고. 의도를 그 숨겨놓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처럼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만 모르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게 습관적이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냥 이거 궁금하면 이게 궁금해서 묻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것이다. 감추지 않고 말을 해야지. 의도를 깔아놓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것은 그 버릇되면 참안 좋습니다. 사람 마음을 못 얻어요.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그 주변에 그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고발한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 속에 뻔히 보이는 의도를 쉽게 눈치챌 수 있지요. 그들의 말에는 사실은 없고 이 의도만 새빨갰습니다. 이 56절을 보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 번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데요. 59절에도 나타나지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의 일관성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를 반드시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일념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하는 이들의 특징이 그렇죠. 이 진술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꾸 말이 조금씩 바뀌고요. 결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 속에. 뭐가 있냐니까 그 사람들의 거짓말의 목적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목적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목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춰져서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저 사람 잡아넣는 것이 목적이다 싶으면요. 저 사람 잡아놓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합니다. 꾸며내고 지어내고 과장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옳은 것은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옳다 싶으면 그 과정조차 쉽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이 판치는 거지요. 간혹 그 젊은이들 중에서는 연인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애인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이 목적을 하나 딱 박아두고서는 살짝살짝 과장하고 지어내고 속이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이큰 신뢰에 큰 금이 가지요. 어떤 사람은 막 나이를 속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직업을 속이기도 해서 이 곤혹을 치르곤 합니다. 그럴 때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사실 그 서로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때문에 속였다라고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네가 이런 직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때 우리 용서가 아니라 이 원수가 되어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려면은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볼때 있죠. 병을 이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에 걸렸었지만 그 병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위암을 극복했습니다. 저는 위암을 이겨냈습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비록 지금 건강하지만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암에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위암에 걸렸었지만 이 일을 극복하고 완치된 사람만이 나는 위암을 이겼다, 위암을 극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건강해온 사람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본 사람, 죽어보고 극복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냥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이겨본 사람은요, 그 병에 걸려본 사람이거든요. 사망 권세 이기는 방법, 직접 죽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유일한 방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죠. 사람들 오해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마치 자기 민족의 영웅, 이 다윗 왕처럼 용맹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 생활 청산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용맹한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강성한 대국 이 이스라엘 건설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속 이 예수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군사들을 막 열심히 양성하고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서가는 모습은커녕 걸핏하면 이 창녀들과 밥 먹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이 냄새나는 노숙자 같은 이들 곁에서 설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민족이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죽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메시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변해서 그를 그냥 차라리 죽여치워버리라 하며 고발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고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선택받은 민족,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완전한 허상이지요. 오늘 본문 65절 한번 보세요. 이런 그 처참한 꼴을 당하는 일을요, 어떻게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65절을 보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다지요.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탁 가려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펀치했다 합니다. 얼굴을 안 가리면 사실상 그 사람은 날라오는 펀치를 좀 피하거나 비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맞더라도 덜 아프겠죠. 그러니 악랄한 깡패들 보면은 사람 얼굴을 갖다가 막 보자기로 덮어 씌워놓고 얼굴을 막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게. 이 미천한 자들도 똑같아요. 65절에는 그 하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미천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잘 대해준 예수님이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미천한 자들도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이 사회 노숙자 같은 이들도 예수님을 막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성도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행색이고 사역이었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증언은 서로 일치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복잡하고요. 얽혀 있으면 보통 그 혓바닥이 길어진다라고 하죠. 그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 생길 수 있는 오해도 방지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서 대해서도 사실 우리 얼마나 그 할 말이 많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기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위대한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참 그 좋은 랍비였다, 선생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이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혁명을 위해서 왔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비운의 혁명가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거지들도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어제 그 저희 그 구제전도 나가니까 주문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막 커피 사드릴까요 하니까 막 핫초코 사주세요 하고 막 어떤 분은 설탕 4개 타달라 하고 막 어떤 분은 라떼 주문하고 어떤 분은 막 핫워터 주문하고 그러면 또 옆에 막 집사님들이 재빨리 주문 받아가지고 옆에 스타벅스 있으면 스타벅스 막 브레타 가면 브레타 막 코스타 하면 코스타 가셔가지고 정확히 또 주문해가지고 딱 가져오시고 그동안 또 남은 분들은 그 또 노숙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교회 참 그 뭘 해도 잘하겠다 싶던데요. 아이들 또 다리 아플 텐데 막 신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노숙자 없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들이 그 노숙자 없으면 감사해야지. 아니 더 없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양말 남았는데 왜 더 없냐? 거지가 더 없냐? 지나가던 시민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을 하냐고 두 번이나 묻대요. 캘버리 코리안 처치 하니까 아 캘버리 코리안 처치 어디에 있냐고 뉴몰든에 있다.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이 시민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어제 다들 그런 고백하시대요. 사실 우리가 나눠주러 갔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다고. 그런 분도 계셨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물으니까 아 나는 부처님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고. 낫고 소외된 사람이라고요.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전부 다릅니다.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딱 한 분 거절하셨지요. 우리가 주는 선물은 받지만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가 먹여주는 빵, 베푸는 기적, 병고침 이런 거는 받겠지만 진리는 사양하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우리 전하는 우리라고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도 부족하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느끼겠대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저희 아이한테 손 깨끗이 씻으라고. 저도 막 깨끗하게, 막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뽀득뽀득 씻었습니다. 막 악수하고, 막 어깨에 손 올리고, 또뭐 같이 또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래 깨끗하게 막 씻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하고 위선적인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진리 자체는 조금도 위선적이지 않고요, 일치된 이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예수에 대해 다른 말 합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같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증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땅은 주님의 탄생을 빙자해서 쇼핑과 파티로 흥겨운 성탄을 보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증언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리 붙들고 나아갑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한 일치된 증거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환희하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